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데 큰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기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세상 아스들이 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스들도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자유의 종이 있는 자유의 종 센터에 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자유의 종에 대한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종이 미국 독립의 상징으로 미국 독립 선언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 여겨지더라고요. 사실 전에 한번 가봤는데 잘 몰랐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역사 투어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자유의 종이 1751년도에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 의회가 이 건물에 설치할 이 대형 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자유의 종을 정말 다양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울려 퍼져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선포하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지배 시민지로부터 뺑가 독립을 위해서 울려퍼졌고 또 노예 폐지 운동가들은 이 자유의 종을 미국 내 자유와 정의를 상징하는 도구로 여겨서 자유를 공포하다라고 하는 이 선명적 의미하는 것을 이 노예 해방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1941년도 12월 7일이 네, 그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후 미국 전역에서는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양한 상징적 행사가 열렸고 또 그 가운데에 이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이 또 미국 시민들에게 또 이 정당의 이 전쟁의 정당성과 이 필수성을 이 상징 이 상기시키기 위한 이 상징으로서 또 다시 재조명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종이 실제로 울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7번 울린 줄 알았는데 그때 종이 울리진 않았고 상징적으로 그때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자유의 종이 울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에게 자유의 정신을 결속시키도록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자유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면 자유의 종이라는 것이 단순한 독립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평등과 인권의 상징으로 대변 제가 이 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역사 투어를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미국의 독립과 이 자유를 위한 역사적 장소를 가면서 거기에 하나씩 상징적인 기념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감명받은 것은 거기에 다 성경 구절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종에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예, 레위기죠.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이 거기 써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온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온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 되면 이 자유를 공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 종에 그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워싱턴이 영국의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모으고 거기 야영을 시켰던 데가 벨리포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벨리포지에 가면 거기에 더 내셔널 메모리얼 아치가 있어서 이게 큰 아치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뭐 개성문 같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독립문처럼 생기는 그런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도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이 말씀은 원래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종말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가면서 우리들의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픔, hungry 이런 거, 눈물 흘리는 거, 고통 가운데 이런 모든 걸 다 씻어준다고 하는 그 표현을 워싱턴이 거기다가 글을 쓰면서 미국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나라의 독립과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생명과 정말 자유와 행복에 대한 추구를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런 미국의 독립박사를 보면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과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원래 자유와 생명과 행복에 대한 추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뤄가야 될 일들이에요. 나라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교회가 원래 이뤄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서로의 자유와 행복과 생명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인권 누리게 해주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이해를 한번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현대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사람의 가치가 물질화되어 있고 또 비인간화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참된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우리를 그 피 흘리심으로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몇 명에게 국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거리끼고 있는 사람, 얼굴 마주보기 힘든 사람, 눈빛 보기 싫은 사람들 가서 복음 잘 증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만 안 되고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십자들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제자도 사회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닌 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자를 누구누구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는 세리 마케를 세리죠.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세리라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핍박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뭐 적은 것 같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뜯어다가 바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세리를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거기 제자들의 그 직업군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예수님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큰 배역을 맡기셨어요. 또 세리도 부르셨습니다. 또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스카리오라고 하는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암살자. 유다 스카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혈 군사입니다. 독립투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 12명의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학식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안에 어떠한 공동체 이뤄가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레위를 부르시고 난 뒤에 또 레위를 초대하셨고 레위와 함께 있던 사람들 또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다시 식사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러고 있나?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화가 좀 될 만한 사람들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하시지. 저 대화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 저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하고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죄인들하고 식사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왜 당신은 죄인과 이 창기와 같은 또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7절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자유를 또 완전함을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세요. 이게 저희가 이 온전한 자유와 완전한 은혜 기쁨을 다른 곳에서 영원토록 찾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온전한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제 한계를 보면 볼수록 내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찾지는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 앞에 설 때만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분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만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자구나. 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 많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은 날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기밖에는 나의 완전함을 누릴 데가 없습니다. 나의 완전함을 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삶이 얼마나 정말 의미 있고 진정한 진리의 삶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사회에서 이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요. 또 같은 공동체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여러분, 원래 식사를 할 때 그 원래 식구라는 말을 한자로 밥을 같이 먹는 입이란 뜻이라고 하잖아요. 입, 예, 밥 들어가는 입구녕. 예, 그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밥을 먹는 입구녕. 네. 그 영어로 하면 컴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패밀리는 아니지만 네. 파밀리아도 뭐 비슷한 게 원래 파밀리아가 프렌드에서라고 프렌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랑이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가족이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네. 근데 영어로 우리 컴페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컴페니가 컴이 함께고 파니가 여러분 좋아하는 파넬라 빵 네. 빵같이 먹는 사람들 밥같이 먹는 사람들 네.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같이 밥 먹으니까 왜 식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에서 핍박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식구로 한다 하는 이 표지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놓고 서로 같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적용이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원리와 적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식사 좀 하셨습니까? 네.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들은 12월 다 가기 전까지 마음에 품고 절대 내색하지 마시고요. 내색하지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기 마음을 먼저 여기 중요하겠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불편한 일이라든가 그리고 이 우리 공동체 자리에 소속되지 못하시고 겉도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좀 그러한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식사였고요. 두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사람들 오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3C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마가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3C 첫 번째가 뭐였죠? Challenge, 두 번째는요, Care, 세 번째는 Create.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눈으로 쳐다봐주고 네,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 모습답게 오셔가지고 사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분이에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Challenge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Challeng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아픈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케어하실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케어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잘 살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안고 크리에이트 뭘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지고 오늘 이 공동체를 그럼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편견을 깨트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법도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 것을 깨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참된 행복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논의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여러분 먼저 적용의 첫 번째는요 바른 분별력을 갖추시길 바라요. 바른 분별력 바른 진리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편협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이 관계가 뻘끄러워지고 장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진리 위에 다른 판단력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과 작별을 가지고 당시의 세리를 비롯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지도층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영적인 타락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철저한 율법 준수자로 여긴 반면에 세리들은 보세요. 로마인들하고 늘 접촉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리들은 늘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사는 겁니다. 늘 로마인들, 이방인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 돈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이러한 자기들은 경건하고 깨끗하고 우리는 참 완벽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우리가 한번 기울여서 세리가 무엇, 바리새인이 먼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들어보시길 바라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니 나는 이내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하나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잊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정결법 준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세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개념인데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그 개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자기의 동료로서, 가족으로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멀리했던 것이 현실이에요. 그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그들이 같이 하기를 바랬을까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식사하기를 바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만약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종교적 의식적으로 나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틀이 안 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인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몰랐던 거예요. 틀이 안 깨졌어요. 그들은 그냥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을 지켜보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 전통을 지킬 뿐이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진리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전혀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으로 컸고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뀌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가 정말 흠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배움도 학식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잘 컸고요.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고발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서 자기를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안에 내가 정말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전에 율법도 잘 지켰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내 안에 여전히 악이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하는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고백하지 못하는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들이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으로 가는 나의 몸 가운데 나를 건져줄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문제.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 혹은 공동체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온 생각들, 무비판적으로 받아온 생각들, 그러한 기준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걷어내는 작업부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보다 옳은 것으로. 이 죽이는 관습과 생각,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신은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옳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세리가 죽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은 거기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갖다가 옳다고 하는 것 같다가 들이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회에서나 또 종교적으로 이미 죄인이라고 하기 책임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요. 정말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참된 지식이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참된 지식. 이 바른 지식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 거짓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거기서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그 일을 유럽에서 전역에서 실행했던 이 아이히만에 대한 이 사람이 붙잡혀와서 1961년도에 붙잡혀와서 예루살렘 법정에 쓸 때에 그 법정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일,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가담했던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악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험악하게 생겼다면서 이해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이 아저씨처럼. 그래서 이 아니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 아니야 이거.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나. 아이니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는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생각 없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인가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열심으로 살았는데 지식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식이 없이, 방향이 없이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생각 없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것, 이 무사고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을 양산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습한 거예요. 과거부터 얘기한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말씀하신 건지 죽이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해야 바리새인들 따로 떼어나 보면 아주 훌륭하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죠. 이 아이히만도 따로 떼어나 보면 독일에서 측면해 보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라는 범위에서 보면 죽일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측정하고 또 단순히 단정하는 이런 방식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적 이성입니다. 이것도 뭐 생각하는 법이 맞아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무엇보다도 이 타인의 고통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타인의 고통과 공감할 수 있는 저 공감 능력, 타인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지하고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것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만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이만이 보여주었던 이 생각 없는 이 충성, 이 관료조직의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의 서문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장 큰 악은 찰스 디킨즈가 즐겨 그렸듯이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소굴에서 이런 큰 악이 행해지지 않는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일 뿐이지 그런 모습이 거기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악은 카펫이 깔려 있으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요.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씀하게 기르고요. 깨끗하게 하고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그곳에서 가장 큰 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지옥에 대한 상징으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지옥에 대한 상징으로 경찰 국가의 관료 조직이나 아주 비열한 사업을 벌이는 사무실 비슷한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는 요즘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더 많이 와닿습니다. 이틀 후면은 벌써 이틀 후가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2주년이잖아요. 아직 근데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그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안타까워하는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에 대해서 다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이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단 하나도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관료 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게 정파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아픔을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석기인들이 잘못한 것은 이거예요. 집단의 생각이 한복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만을 정말 그냥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또 집단 논리에 파묻혀버리면 진정으로 옳은 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옳은 것을 해서. 여러분 역전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역전 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여기 중간에 뻥 뚫는 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역전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역전은 새끼로 꽈가지고 돈을 막 꽂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해갖고 역전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역전 같은 삶. 여러분 이 말을 잘 모르면 여러분 내부자들에 나오는 백윤식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도 있잖아요. 뭘 대중들을 신경 쓰냐고 하면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차마 입에서 제가 할 수 없고 내부자들 다 모셔내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습니다. 그 짖는 소리에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지을 수 있는 먹잇거리 하나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내부자들이 그 핵심이잖아요.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바른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정의와 옳음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희생으로 드러나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삶을 삽시다. 네. 복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구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사회에서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집단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 가치관이 다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도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 이가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책을 안 들고 성경책을 들고 흔들어야 되는데 네, 성경책을 가지고 흔들어야 되죠. 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다. 보다도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가는 눈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 가운데 다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세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한 집단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예,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타산지석.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서보는 거. 네.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가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한 것을 갖고서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즐기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 공동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과 모여있는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도 좀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죄인 한 명도 안 보이는구나 다들 똑바른 사람만 살아오는구나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못 사는구나 교회가 반어법적이죠. 우리 너무 맑아요. 누가 오지 못해. 우리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물고기가 못 살아요. 죄인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들어오면 기뻐받고 힘들어질까봐. 죄인이 여기 들어오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이 문 앞에 서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술 한잔 먹고 온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몸에 타투하고 오도바이 두릉부릉 이런 사람들 여기 문 밖에 서갖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고민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거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고 난 뒤에 사도바 우리 회심하거나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받아줬잖아요. 사도바울을. 저 사람 이제까지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기독교 공동체 난리가 났죠. 실질적으로 성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는 약간 각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로 남아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교회를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자들만의 믿음의 공동체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믿는 자들만에 모여서 다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 기뻐한다고 일단 얘기해야죠. 일단 기뻐하십니다. 이거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모임으로 일단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맨날 믿는 사람들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 이때는 아니고. 네, 제가 가끔 트리키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보시는 거. 네.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건 이거 고립될까? 썩을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옳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냥 기뻐하고 우리끼리 서로 잘 모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다 완전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끝날까 봐 사실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의 기구였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장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의 뭐 완전히 100% 아이디어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어디로 바라보냐면 저는 라브리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라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브리 말고 라브리. 라브리라고 이제 프랑스어예요. 라는 전치사고요. 아브리라는 말이 원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휴식하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란시스 쉐퍼가 미국에 있다가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의 전체를 가면서 이 나라가 다 무너져 있고 교회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바탕이 다 무너져 있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가서 스위스에 세운 공동체예요. 이게 라브리 공동체예요. 원래 셰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로서 잘 성장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족을 이끌고 가서 모든 걸 희생하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의 아내인 그 이디스 셰퍼라는 분이 쓴 라브리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써있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기를 거기에는 철학, 과학, 약학, 미술, 건축, 신학, 음악, 기술, 항공학 등 온갖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들이 있고요. 전직 교수도 있고 의사, 변호사, 신부, 목사, 기술자, 발레냐, 또 오페라 가수, 작가, 편집자, 조각가, 바이올린 연주가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도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나라들도요. 인도,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네.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나이와 자라난 환경과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된 공통점이 있는데 주된 공통점은 대부분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는 당연한 고민이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이 모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 그들의 차이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실존주의자, 힌두교, 아예 신앙이 없거나 다양한 신앙 배경의 유대인들, 로마 카톨릭인들, 자유주의, 개신교, 불교인, 그리고 20세기 사상을 따르는 상대주의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까지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대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대답 듣기를,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기를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안고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도 찾아오길 바랍니다. 수많은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의 질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답을 주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답을 주길 바랍니다. 제가 왜 라브리 공동체를 마음에 놓고, 사실 뭐 옛날부터 라브리 공동체 좋아해가지고 저희 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너는 두 군데 꼭 가야 된다. 하나는 저기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을 꼭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라브리 공동체를 꼭 가야 된다. 예수전도단 가가지고 거기서 성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미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철학을 좀 더, 그리고 기독교 철학과 문학과 이런 예술적인 걸 또 부양시키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그 질문하고 너를 배우고 봐야 된다. 아빠가 돈은 대줄게. 가. 꼭 가라. 또 가면 아빠도 따라갈게. 나도 스위스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라브리 공동체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라브리 공동체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이미 저희는 라브리 공동체 같은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이미 오고 있고, 수많은 학문들을 여러분 다 공부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시고 이미. 그렇잖아요. 네.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친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돼요. 이미 우리는 라브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좋은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라브리 공동체와 같은 이미 여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복음의 바른 진리. 그것을 우리 마음에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키워가는, 네, 그런 과정과 그런 키워진 사람들만 존재하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네, 라브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피난처, 안식처. 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처 되는 교회라는 게 많습니다. 저 이런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요. 주님이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죄인들, 아파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준 것처럼 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 길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네, 그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공동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나누고, 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저희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챌린지 하셨고 세상의 잘못된 악에 대해서 변화를 위해서 저항하셨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케어하셨고 세 번째는요. 이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한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삶에 가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축원합니다. 예,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 주께 가오니 날 행복하게 하시고